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룻기의 말씀입니다. 룻기는 아주 짧은데요. 룻기는 한마디로 선택에서 시작해서 선택으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룻기 첫 장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나를 떠나라라는 이야기를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반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룻과 오르반은 각각의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둘은 너무나도 다른 선택을 하죠. 그 선택은 둘의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마지막 4장에도 똑같이 선택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보아스와 이름을 알수 없는 아무개가 나옵니다. 이 둘도요,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죠. 룻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이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형제 중에 한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아내, 형수가 됐던 제수 씨가 됐건 그 형제 순번대로 그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그의 형의 가문을 잇게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씨바지랑 비슷한 건데요. 그런데 이건 좀 다른 게요. 씨바지는 여자가 아이를 낳아서 남자에게 주는 거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남자가 아이를 낳아서 그 형제에게, 형제의 집안에게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룻은 남편이 일찍 죽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자식도 남기지 않고 죽어요. 가문이 끊긴 거죠, 여러분. 그래서 룻을 거둘 순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므개라는 사람이 룻을 거두는 순번의 1순위예요. 그런데 그는 그 선택을 안 합니다. 룻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다음 순번이 보아스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 룻을 거두죠. 이 둘은요, 전혀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의 선택 또한 이 둘의 삶을 전혀 다르게 만들어 갑니다. 룻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개로 남지만, 룻을 선택한 보아스는 우리가 기억하는 성경에 남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룻과 오르바의 선택이 다르고요. 보아스와 아무개의 선택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묶으면 공통점이 생겨요. 룻과 보아스의 선택, 오르바와 아무개의 선택. 룻과 보아스의 선택은 다른 주제의 선택이었지만 같은 근거의 선택이었고, 오르바와 아무개도 다른 주제의 선택이었지만 그들의 선택의 기준만은 똑같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크리스찬 삶에서 그럼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어떤 기준에서 선택을 해야 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선택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면서요, 우리에게 선택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면에서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은 어떤 선택인지, 그런 선택을 우리가 왜 해야 하고, 그런 선택을 하며 살때 우리 삶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선택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선택의 순간에 놓여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 나가야 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될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에 두고 우리의 삶을 선택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우리 삶을 선택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요, 이건요, 맞는 이야기지만 너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없는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 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원칙이 있어요. 그걸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선택이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렇다면 그건 뭘까? 바로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이익, 우리의 편리, 우리의 힘듦, 우리의 손해 여부, 이것을 근거로만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도 잃고 자식도 다 잃고 가진 거 하나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나를 떠나라 했을 때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과 오르바의 선택은 전혀 다른 선택이었죠. 오르바는요, 자신의 이익, 자신의 편리, 자신의 힘든, 자신의 손해 여부를 따라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납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어느 누구도 이 오르바를 욕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선택은 다 이런 기준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의 편리, 나의 이익, 나의 힘듦, 나의 손해 여부가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 며느리들이 남아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앞길 창창한 여자가 남편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무슨 재산이라도 있으면 몰라.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이 며느리가 평생 봉양하며 모시며 산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오르바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룻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 룻기 1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여러분, 룻이요,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룻이 꼭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결국을 보면요, 룻이 이 선택한 건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룻이 했던 이 선택이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룻의 이 선택의 핵심은 뭐냐? 룻의 선택은요, 결코 자신의 편리, 자신의 이익, 자신의 힘듦, 자신의 손해 여부가 선택의 결정적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걸 떠나서 선택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신 선택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남다른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놀랍도록 변화시킨 거죠. 룻기 마지막 4장에 나오는 이 보아스와 아무개의 선택도 보세요. 원래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가진 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우선권은요, 아무개에게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개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가 보아스보다 먼저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는 거부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룻기 4장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룻기 4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만약에요, 그 아무개가요 그 기업을 물은다고 하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나오미와 룻을 먹여 살려야 돼요. 그리고 룻을 데려다가 합방을 해서 아기를 낳게 하고 그 아기가 성장하기까지 그 아기를 돌봐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크면 엘리멜렉의 후손으로 세워서 그 기업의 모든 권리를 그 아이에게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아무개 입장에서 보면 자신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남의 어머니,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가 다 먹여 살려야 되고 그 자식까지 나와서 키워줘야 되고 그리고 그 재산도 다 나중에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에게는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고 그저 퍼주는 것만 많은 구조인 거죠. 그래서 그 아무개는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 그걸 물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게 분명 자신에게 손해인 것도 알고 그렇게 하면 자신이 불편할 수 있는 걸 알고 힘든 걸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룻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나오미와 룻이 불쌍해서 그런 건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런데 분명한 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는 자신의 이익, 자신의 편리, 자신의 손해 여부에 따라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선택을 할 때 왜 이런 선택의 기준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삶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삶의 구체적 사안으로 들어가서 그걸 적용하려고 하면 뭐가 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를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뭐 너는 어디 동쪽으로 가라, 너는 또 어디 서쪽으로 가라, 너는 어떤 아파트를 사라, 명확하게 꼭 집어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 나의 이익, 나 자신의 편리, 나 자신의 힘듦, 나 자신의 손에 치우쳐서 어떤 사안에 접근하고 결정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사라지고 오직 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선택에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그 선택에서 나의 편리, 나의 유익, 나의 힘듦, 나의 자신의 손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끝내면 말씀이 너무 모호해지고 여러분들도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이제부터 조금 더 우리 삶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교회가요, 마평동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역북동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건축하고 있을 때 저 앞에 있는 역북주구 아파트들이 같이 건축을 했어요. 우리 교회랑 같이 거의 동시에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역북주구 아파트가요, 지금은 잘 나가지만 그때만 해도 미분양 아파트였습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여러분? 미분양이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평동에 우리가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분양 대행하는 사람들이 그 미분양을 해결하려고 우리 교회 주차하는 그 차마다 광고지를 다 끼워놓고 나가는 성도들의 그 광고지를 엄청 돌렸어요. 왜요? 우리 교회가 여기로 이전하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가 이전하니까 당신들 이 아파트 사라 그래가지고요, 엄청 광고를 했어요. 마평동 때부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왜 모른 척하세요? 아, 그랬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막 이 미분양 해결하려고 막 주차하는 차에 막 꽂아놓고 광고지 돌리고 막 그랬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곳으로 가니까, 역북쪽으로 가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로 많이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서민들 재산이라고 하면 솔직히 집 하나일 때가 많잖아요. 집 하나일 때가. 그런데 여러분, 집 하나 사서 투자를 하려면 그래도 좀 잘 나가고 잘 팔리고 나중에 비싸게 될 집을 사야지 미분양되고 안 팔리는 집을 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때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두 마음이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전하는 교회 근처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하나하고요. 다른 하나는 팔리지도 않는 미분양 아파트 사서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면 어쩌나 하는 이런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투다같이 생각 안 하고 교회가 그쪽으로 이전한다니까 나는 교회 옆으로 가겠다고 많은 분들이 그때 역북지구 아파트, 뭐 우미림, 푸르지오, 골드클래스, 동원 아파트를 사셨어요.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편리는 좀 생각했겠죠. 교회 오는 게 좀 편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으니까 오셨으니까요. 경제적 손해 여부 생각하지 않고 그걸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여러분? 대박. 그 미분양 아파트가 여러분, 그 지금 분양받은 금액에, 제가 부동산을 잘 몰라서 모르지만 적어도 두 배, 세 배는 됐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아파트 사신 분도 헌금 더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뭐 집값이 떨어졌어도 두 배는 될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는 뭐 세 배 막 그렇게 비쌌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 집값이 올라서 그 선택이 옳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나의 편리, 나의 이익, 나의 손해 여부에만 매몰되면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룻기 1장에 나오는 오르바가 그랬고 룻기 4장에 나오는 마무게의 선택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룻과 보아스의 선택에는요, 나의 이익, 나의 편리, 나의 손해 여부가 1순위가 아니었어요. 그걸 앞세우지 않았어요. 그들은 나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주목했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는 것을 생각했고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 고민과 선택에는요, 내가 1순위가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됐고 그 선택이 그들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로 이끌었고 그 중심에서는 인생으로 그들을 탈바꿈시켜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 절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 절이요, 4장 22절입니다. 우리 룻기 마지막 4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러분, 룻기 마지막이 뭘로 끝나요? 다윗으로 끝나요. 다윗으로 끝나요. 여러분, 룻기는 뭘 이야기해 주는 건지 아십니까? 룻기는요, 다윗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룻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룻과 보아스의 선택으로 이스라엘 위대한 왕 다윗이 나왔다는 걸 알려주는 말씀이 룻기예요, 여러분. 룻의 선택. 이 보아스의 선택이 다윗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그 계대를 통해 누가 태어나십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그 계대를 통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을 부양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의 중심에 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편리, 자신의 이익, 자신의 손해 여부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주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자 할 때 그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한국교회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이 선택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런 선택의 관점에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이 자칫 한국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비판으로 비춰질까 걱정이 되는데요. 절대 비판은 아니고요, 여러분.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민해서 나누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한국교회 많은 교회에서요, 어느 순간 주일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바뀌었어요. 예전에 한국교회는 대부분 다 저녁 예배를 드렸잖아요.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 그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지나고 오후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 제가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 드려서 뭐 오후 예배를 드리거나 오후 예배 안 드리는 어떤 특정 교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선택을 한번 돌아보자고 이런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한국교회가 저녁 예배에서 오후 예배로 바뀌고 또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 오후 예배도 안 드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농경시대에 만들어진 저녁 예배인데 이제 산업화, 정부화 시대가 되어서 성도들이 월요일 아침 일찍 시간 맞춰 출근해야 되는데 저녁에 모이는 것보다 오후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푹 쉬고 다음날 충분해야 할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성도들이 뭐 예전처럼 동네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교회로부터 많이 떨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집에 갔다가 저녁에 다시 오시기를 힘드니까 오전 예배 온 김에 교회에서 식사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가면 좋지 않나? 뭐 이런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저녁에 저녁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소그룹을 하거나 아니면 가정예배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후 예배로 변경하거나 안 드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요, 턱 까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그렇게 바뀐 중요한 이유, 근본적인 이유. 그 이유에는요, 우리들의 편리함, 우리들의 이익, 우리들의 손해 여부가 솔직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부정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오늘 저녁부터요, 심령 부흥회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는요, 한국교회 부흥회 엄청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하지만 보통 여러분 한국교회가 예전에 부흥회를요 1년에 두 번 했습니다. 가을 봄 부흥회, 가을 부흥회, 신년에 또 부흥회를 하는 교회도 있고요. 날짜도 우리는 이번에 3일 하는데요, 예전에는요 3일 하는 교회 없었어요. 대부분 적어도 4일, 5일, 어떤 교회는 일주일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하루에 집회를 몇 번 했어요? 우리는 새벽 집회, 저녁 집회 하지만 예전에는요 새벽 집회하고 낮 집회하고 저녁 집회하고 세 번 집회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부흥회하면 집에도 안 가고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그냥 먹고 자고 계셨던 분들이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한국교회요 많은 교회에서요 부흥회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한국교회 부흥회하는 교회보다 부흥회 안 하는 교회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부흥회를 중단했을까요, 여러분? 안 할까요?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농경사회 이때 만들어진 부흥회가 이렇게 산업화, 정부화 시대 속에서 안 맞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시대가 많이 변해서 더 효과적인 집회가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저는요, 탁 까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탁 까고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왜 부흥회를 안 합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안 와서, 여러분. 성도들이 불편해하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기 부담스러워하니까 부흥회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우리의 편리, 우리의 이익, 우리의 손해를 따라가면 그게 당장 눈앞에 좋은 것처럼 보여도요. 아니요. 그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요, 불편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손해나는 선택을 하고 힘든 선택을 할 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에서부터 우리는 우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역사는요, 오히려 나의 이익, 나의 편리, 나의 쉬움을 따라갈 때보다는 나의 이익과 나의 손해를 내려놓고 나의 불편을 감수하여 선택하는 그 선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진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왜 그렇게 그토록 부흥했던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하고 한국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멈춰졌나?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 교육자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우리에게만 편리한 선택, 쉬운 선택만 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서 비롯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제가요, 우리 교회 처음 와서요,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회를 2부로 바뀐 거예요. 우리 교회가 5시에만 새벽 기도가 있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 11년 전에 부임해가지고 6시 10분 새벽 기도회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때는 뭐 새벽 기도회를 그게 많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일부러 6시 10분에 만들었어요. 요즘 한국교회 여러분 새벽 기도도 없애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갔어요. 2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 2부로 만들면 제일 힘든 게 누굴까요,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한 번만 설교하면 되는데 두 번 설교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요, 우리 교회 와서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2부 새벽 기도회를 만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2부 새벽 기도회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0대, 40대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 1부 5시에는요, 저도 젊지만 새벽 5시 젊은이들 오기 진짜 힘들어요. 진짜 일찍 자는 어르신들, 잠 없는 어르신들이나 새벽 5시에 오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여러분 다 저녁에 활동하잖아요. 그분들이 새벽 5시에 기도에 오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6시 10분 새벽 기도회를 만드니까 삶이 지치고 힘든 젊은이들이 조금만 일찍 일어나면 올 수도 있고 또 와서 예배 드리고 출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 새벽 2부 예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역자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역자들이 조금 불편해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편해질 수 있다. 우리 교역자들이 조금만 힘들면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하고 우리가 조금 더 힘들어지자. 여러분 오늘 주일도요 우리 교역자들은요 아침 6시 전에 출근했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저녁 예배 마치면 저녁 9시, 10시에 퇴근을 해요. 여러분 오늘은 부흥회니까 더 늦게 퇴근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 6시에서부터 저녁 9시면 몇 시간이에요 여러분?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15시간이에요 15시간. 여러분 보통 근로자 하루 근무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8시간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역자들은요 주일에 이틀 근무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틀 근무하는 꼴. 제가 우리 교역자들에게 참 미안해요. 여러분 이분들이 저녁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 그리고 오후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에서 사역하면 하루를 덜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역자들은 저녁 예배가 있는 교회에 사역하기 때문에 하루를 더 일해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살에 더 많이 줘야 돼요, 여러분.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왜 아멘이 없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부흥이 끝났다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많은 분들이 오는 거, 저도 교역자라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역자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불편할 수도 있는 선택, 내가 힘든 선택을 했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나타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불편한 선택은 잘 안 하려고 해요. 우리에게 이익이 없는 선택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펼치시는 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이쁜 청년 여자분들, 많이는 아니고요 아주 드문드문 보이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 이쁜 여러분들, 이쁜 청년 자매 여러분들은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얼굴만 보고 덤비는 사기꾼 같은 이상한 남자들 분명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걸리면 여러분 인생 끝나요. 끝장나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한테 안 걸리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요. 안 걸리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을 선택할 때 불편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선택했을 때 불편한 걸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랑 만나려면 교회에 다녀야 되고, 교회 다니는 걸로도 안 되고, 나랑 만나려면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성경 1동 해야 되고.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다 도망가고요 결국 친구만 남아요 여러분. 결국 친구만 남아요 여러분. 남자 청년들도 그래요 여러분. 요즘 남자들이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집안까지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어떻게든 결혼 쉽게 하려고, 나랑 결혼하면 부모님들 안 모셔도 되고, 나랑 결혼하면 명절에 시댁 안 가도 되고, 나랑 결혼하면 뭐 집안일 내가 다 해주고, 그러니까 얼굴만 번들하고 이상한 여자 만나가서 집안거리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좋은 여자 못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을 선택할 때 불편한 걸 좀 만들어 놔야 돼요. 여러분 선택하면 좀 대가를 치라는 걸, 치라는 게 있어야죠, 여러분. 나랑 만나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셔야 되고. 나랑 만나면 좀 어려워야, 뭐 좀 어려운 게 있어야죠, 여러분. 근데 그걸 감수하고 나랑 결혼하겠다?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아,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고. 아, 진짜 이 사람 진국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자 만나야 집안이 복되고, 그런 사람이 집안에 들어와야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내 말이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내 말이 맞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요, 너무 편한 선택만 하면 안 돼요. 너무 나에게 유리한 선택만 하면 안 되고요. 너무나 쉬운 선택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오르바 인생 되고요. 암흑의 인생 되는 거예요. 때로는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힘들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선택을 해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루처럼 보아스처럼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왜 준비했을까요, 여러분? 톡 하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심령 부흥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일에 5번의 집회. 그렇고 그것도 여러분, 이렇게 짧은 예배가 아니라 긴 예배를 우리가 드릴 거예요. 하루에 새벽, 저녁. 여러분, 두 번, 다섯 번씩. 솔직히 힘들어요. 불편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제일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 저예요,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낫지. 여러분, 강사 목사님, 3일 동안 모시려면 그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번에 한번 불편한 선택을 한번 해봅시다. 불편한 선택을 해봅시다. 힘든 선택을 해봅시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흥회하면 매번 나오는 분들 말고요. 나는 부흥회하면, 우리 교회 부흥회하면, 아이, 나는 한 번도 온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난 관심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 이번에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서 불편하고 힘든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역사가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 선택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룻과 보아스처럼. 룻과 보아스처럼. 한국교회가 지금은 여러분 성장이 멈추고 부흥이 멈췄다고 하느니 한국교회가 왜 예전에는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 성장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 앞에 자신의 편리와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불편을 감수했어요. 그 불편을 선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풍성히 부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선택의 중심은 결코 우리의 편리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선택할 때 나의 이익, 나의 편리, 나의 손해 여부를 중심에 두고 선택하면 결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이 원하신 선택을 하고, 우리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하고, 우리 삶에 좀 손해가 있어서 하나님이 뜻하신 선택을 해나가면 그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놀랍도록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신 선택일 확률이 높고, 그런 선택을 해나갈 때 여러분 가운데 룻과 보아스처럼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불편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기에 당장은 손해인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신 선택을 하며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